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우리가 속한 신앙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신 것, 고난을 당하신 것, 죽임을 당하신 것은 소극적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명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음으로 가져가신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내어 맡기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셔서 자발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살아내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복음주의 역량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아무래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그 신학적 이해의 어떤 그 폭이 이게 조금 이렇게 얇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일반적인 그 성도님들이 가지시고 이렇게 계시는지 어떤 생각은 그 예수님의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소극적 순종에 우린 초점을 좀 많이 맞추는 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게 한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피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요 정수인 것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죄된 그 경향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의 삶, 우리가 일상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책임과 의무를 예수님의 어떤 보혈,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예수님의 속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몰아내버리고 내가 할 어떤 일과 내가 할 책임을 우리는 좀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소홀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어 보입니다. 고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그 우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이냐? 바알도 아니고 아스다롯도 아니고 여호와 우상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려고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소를 만들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것이 바로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소원을 이루는 데에 유익한 어떤 그런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큼 가증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이렇게 좀 강조를 이렇게 못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소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의 어떤 그 경계선 상에 이 말씀이 놓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으신 것이, 살아내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후에도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속했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성찬에 관해서는 그 신앙 전통에 따라서 굉장히 이해가 이렇게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19절 말씀에 보면 그 떡을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야 이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여러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에, 우리가 성찬에서 제정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그게 실제 예수님의 몸이고 실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초창기의 종교개혁가들은 그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게 실제 예수님의 몸이고 실제 예수님의 피라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또다시 돌아가시는 거냐, 예수님의 어떤 그 죽으심은 영 단번, 딱 한 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단 한 번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예수님의 몸이나 실제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은 그건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루터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니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요. 예수님도 이 세계 가운데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 위에, 떡 아래에, 떡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도 함께 먹는 거다라고 그렇게 그런 식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신앙 전통은 칼빈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육신은 여기에서 떡을 먹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기서 빵을 뗍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기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 좀 어색하게 생경하게 들리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살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뭐 몸을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한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현실은 어떤 존재들이냐? 우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우편에 있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에,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어떤 그 교우들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제는, 우리의 참된 존재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 우리가 육신은 여기서 물질적인 어떤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할 때에 어떤 그런 개념들은 사실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 물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관계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묶여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이 앞에 부분에는 25절부터는 그 전에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수천 명을, 남자만 5천 명을 이렇게 먹이신 어떤 그런 이적과 표사에 대해, 그 이적과 표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 이후에 이런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만나를 먹고 그들이 걸을 수 있었고 만나를 먹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너희가 먹었던 이 떡은 무엇이냐, 너희가 먹었던 이 물고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새롭게 옛날 모세의 때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사람들을 먹이실 거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구약시대에는 만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면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누구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주셔서 예수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합니다. 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식인 풍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말이 어렵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심지어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마시라 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살덩어리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을 떠올려 보면 그 어떤 비교가 분명해집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어떤 힘이고 그가 살아가는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발적으로 내 자율성을 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어떤 함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에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매우 허기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허기를 채워라. 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살지 않으면 사람은 참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참된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이 만들어진 어떤 그 참된 어떤 인간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물론 물질적인 떡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밥 그 자체가, 떡 그 자체가 인간의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내 스스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먹을 것을 채우며 내 스스로의 방편을 취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아담이신,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은 당신님의 굶음을 유지하셨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6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절에서부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어려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61절부터 한번 보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의 암시를 6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이전에 어떤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자, 그런데 그 인자이신 예수를 먹고 그 인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너희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원래 천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단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근원, 우리 인간의 삶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린 천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말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이신데요. 어거스틴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것처럼 성삼위일체를 그렇게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이시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이 우리의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가 살아낸 삶은, 성자께서 육신으로 살아낸 삶은 어떤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어떤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그리스적인 사유에서는 말은 이것이 그 말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참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유에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증언입니다. 어떤 증언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삶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성자의 삶을 통한 증언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삶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삶의 어떤 과정들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시고 연약한 어떤 어린아이의 시절을 겪으시고 사춘기를 겪으시고 성인을 겪으시고 그러면서 그러한 삶이 바로 성자께서 살아내신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세상은 우리의 삶이 허무할 뿐이다라고 증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이 세속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가치가 있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많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물질도 명예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잡혀서 사용될 때 그것이 저는 선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증언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한날에 어떤 이렇게 활짝 피어나는 어떤 꽃처럼 화려하게 폈다가 그냥 확 져버리고 마는 허무한 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가치를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살아내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꾸 영육 어떤 그 심신이원론 혹은 영육 간의 어떤 그 분리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은사적인 어떤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을 경험할 때만이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예수께서 삶으로 육신으로 있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증언하시는 그 상황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어떤 책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그 이슈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직접 그 책의 어떤 그 저자에게 지금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도 직접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기적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어떤 그 글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의 때와 같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어떤 그런 책들에 공감을 했던, 공명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적인 상태에 빠져서 방언을 한다거나 환상을 볼 때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지금 성경은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우리가 예수와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신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는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구별됨의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 않고, 지금 세상 속에 있지 않고 특별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우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성과 속이 어떤 날카롭게 구분되어서 정말 속된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냥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한 주의 끝에 처음에 있고 또 한 주의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전체를 품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셨는지 드러내주는 시간이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하면 거룩해지고 우리가 세상에 가면 속되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물론 성찬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찬을 1년에 몇 번 안 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 성찬을 매일 했습니다. 매일 모여서 같이 떡을 나누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던 거예요. 같이 식탁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먹는다는 행위는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우 일상적인 행위죠. 그런데 그 매우 일상적인 그 행위가 무엇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전통에서는 성례를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 거룩한 예식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가, 우리의 매우 평범한 행위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행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10장 1절부터입니다. 전장이죠.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어떤 그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죠? 세례와 성찬. 자, 그런데 모세의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그들이 바로 성찬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때 홍해를 건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 건넜습니다. 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살게 된 광야의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례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다 거룩한 어떤 구별된, 그들의 삶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어떤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구별된 이들 중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들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모세의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의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만일 성경적인 의미의 거룩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구별짓기, 성과 속을 날카롭게 구별해서 우리는 속된 행동을 하지 않아,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아,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이런 것들이 단지 거룩이라면 우리가 이슬람교나 혹은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과 다를 게 없을 겁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게 성과 속을 구별하고 어떤 금지 행위들을 지킴으로 자기의 어떤 거룩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의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룩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엮여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참혹한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안 될 정도로 패역했던 그들의 역사.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연약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폭이 넓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어떤 신앙의 절정에 어떤 달했을 그때에도 사사시대와 같은 극심한 영적 침체의 그 상황에서도 사무엘 시대처럼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도 사울의 시대나 혹은 그 이후의 므낫세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의 어떤 그 패역함이 극에 달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매우 좋은 상태에 있었을 때나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을 때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폭은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패역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부름받은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의 삶이 전자와 같이, 옛날 개혁성경에는 관자와 같이 어떤 그 부호짐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구별된 삶,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 하나님께 거룩하게 어떤 선택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구별된 삶은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의 앞뒤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배신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음을 받았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다 바쳐진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보면 누가 나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사도 바울의 삶도 구별되었다고 해서 성별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어떤 그 좋은 일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배신과 어떤 절망과 어떤 사망이 점철된 어떤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주님께서 그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성례로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어떤 일의 한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무, 우리의 배신, 우리가 당하는 배신, 우리가 겪는 낙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자질구레함, 보잘것없는 없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품어서 어떤 과정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늙어짐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배신당하고 우리가 허무한 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결단에 또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되 특별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주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살아내신 이 인생, 예수께서 겪으신 그 고난과 기쁨과 희열과 낭만과 허무와 배신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인생으로 사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겪게 되는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는 천상적인 존재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